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주요 직책을 속속 충성파 인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15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빠른 속도로 정부 요직 인선을 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7일부터 시작해 국무장관 등 벌써 16명 이상의 정부 주요 인선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윤 기자,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트럼프 집권 2기 요직 인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빠른 속도 그리고 충성파 기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속도를 보면 이 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 이틀 만에 백악관 비서실장을 임명했고요.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유엔대사, 국가정보국장, 중앙정보국장 등 이 내각의 요직 상당수에 대한 지명을 완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를 보면 당시에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지명한 날짜가 당선으로부터 약 4주가 지난 뒤 시점이었거든요. 이때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인선의 또 다른 특징은 이 관료 출신은 배제하고 충성파 그리고 대체로 정치인 중심으로 기용하고 있는 점인데요. 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모두 정치인 중심이고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전적인 충성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게다가 인선자들은 이 국가안보 관련해서 요직을 맡아본 경험이 없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요. 전문가들은 집권 2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구상이나 계획에 대한 이견 없는 철저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이 내각 등 핵심 요직 인선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트럼프 주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실대로 전달할 사람들, 또 정당하게 선출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각에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로 밀어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시절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한 차례 국정 최고 책임자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반영한 인사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최 기자, 백악관 비서실장 등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인사 면면을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부터 시작해서 그 16명 이상의 정부 주요 인선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주요 인사의 그 면면을 좀 소개드리면요. 백악관 비서실장에는 수지 와일스, 트럼프 진영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와일스는 올해 67살인데요. 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녀는 그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격이고요. 또 트럼프 그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고요. 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했습니다. 또 중요한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그 지명했고요. 또 주요 정보기관이죠.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는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을 발탁했습니다. 또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는 펄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발탁했습니다. UN 대사로는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을 지명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국경정책 총괄에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리를 임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그 당선자는 그 정부 효율부라는 새로운 그 부처를 만들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그 유명한 그 기업인이죠. 테슬라의 그 최고 총수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인도 출신인 비박 라스 스와비를 그 지명했습니다. 또 법무장관에는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을 지명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발탁했습니다. 또 보훈부 장관에는 더그 콜린스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대로 한결같이 모두 그 트럼프 그 당선인에 대한 충성심이 그 대단히 뛰어난 그 사람들이고요. 또 연령, 나이별로는 40, 50대 인사들이 많고 관료 출신이 배제된 것이 상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외교 안보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왜 국무장관으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발탁했을까요?
예, 루비오 상원의원은 3선의 상원의원이고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간사 그리고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으로 볼 때는 국무장관으로 충분히 그만한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늦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초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트럼프 후보의 유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도 최종 경쟁을 한 그런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 외교정책 노선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입장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이 있은 후에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의제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루같이 매일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의 양대 축이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인데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그 최측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외교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요. 국무장관과 그 양대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왈츠 의원은 그 특이하게 그 미 육군의 그 특수부대 출신이죠. 그 그린벨의 출신 그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해가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왈츠 의원이 그 북한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을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최근 그 왈츠 의원은 그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한다면서 미치광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키는 얘기인데요. 미치광이가 손가락에 핵버튼을 댄 채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진전의 원인으로 오바마가 시작했고 바이든도 지속한 전략적 인내를 지목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러시아에 대한 그 병력 파병과 관련해서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핵 프로그램 잠수함과 관련해서 군사 협력을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가능성을 우려한다. 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 관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상황이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는 점도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중에 가장 파격적인 것이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것인데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헤그세스 지명자는 올해 44살, 굉장히 젊은 나이고요. 또 육군 방위군 출신입니다. 군에서 고위직을 맡았거나 국가안보 요직을 그 맡았던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육군 방위군 출신으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2019년부터 폭스뉴스 진행자로 언론에서 종사를 했는데요. 뉴스 진행자로 그 역할을 하면서 이 프로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차례 출연을 해서 대담을 나누고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지명자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대한 말하자면 군 개편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현재의 군 수뇌부 그리고 전반적인 국방부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같은 견해를 피력했었습니다. 특히 헤그세스 지명자는 여군을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문제 그리고 동성애자를 군에서 수용하는 문제 이런 군의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흑인인 현재의 브라운 합참의장도 상당히 비판하면서 군 고위 장성들을 대거 해임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헤그세스 지명자의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그세스 지명자가 군산 복합체에 동조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기존에 워싱턴에 이런 말하자면 군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편을 이 사람이 맡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UN 주재 미국 대사로는 트럼프가 에블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녀의 충성심을 높이 산 걸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공화당의 그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스테파닉 그 의원은 올해 40살이고 뉴욕 출신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스테파닉 의원을 그 유엔 대사로 그 지명을 하면서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을 나의 내각에서 그 미국 대사로 임명하게 된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앨리스는 똑똑한 미국 우선주의 투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당초 그 2014년에 최연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요. 당시만 해도 온건파였는데요. 정계 그 정치 활동을 하면서 친트럼프로 돌아선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지를 선언했고요. 그동안 그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자주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외교 노선에는 상당한 그 이스라엘의 친한 친이스라엘파 인사로 알려졌고요. 또 그 국내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이면서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시 강력히 인사해온 인사가 리즈 체니 의원이었는데요. 이 리즈 체니를 그 의회에서 쫓아내는데 상당한 앞장선 그런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계에서는 스테파니 의원을 이렇게 발탁한 것은 트럼프가 일종의 보훈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국경 정책 총괄력인 국경차르에는 톰 홈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이 지명이 됐는데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홈먼 씨 지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임명한 강력급 행정부 인사입니다. 지난 7일 백악관 비서실장을 임명한 뒤에 두 번째 인선이었죠. 그런데 이 홈먼 씨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국장 직무대행을 이미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입국이나 국경 단속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말하자면 그 어젠다가 경제 문제하고 국경 단속 아니겠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맡을 사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 홈먼 씨를 국경 짜르라는 직책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미국 언론들은 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서 연방정부 내 유관기관 그리고 부서들을 총괄하는 그런 직책일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홈먼 씨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국장 직무 대행을 지내는 동안에 그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 이것을 지지했고요. 특히 또 직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급습해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굉장히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2일 사업가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새로운 정부 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정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미국 최고이자 이제 세계 최고의 백만장자입니다. 그 테슬라 유명한 기업이죠. 테슬라와의 그 최고 CEO인 일론 머스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그 정부 효율부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의 그 낭비 요소를 싹 없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한 건데요. 일론 머스크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그 최근 그 인터뷰에서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효율부를 이끌 것이라면서 정부 효율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세봤더니 지금 미국의 그 연방정부기관이 428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99개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정부 지출을 최소 그 2조 달러를 그 줄이겠다. 자신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2조 달러를 줄인다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미국 정부가 쓰는 연방 정부 지출의 약 30%를 자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를 그 없애거나 또는 예산 정부 지출을 줄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 일론 머스크를 그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을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가 어떤 권한으로 이것을 할지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이 같은 것을 그 인증을 할지 통과를 시켜줄지 아니면 다른 어떤 비상입법을 쓸지 상당한 그 여러 관측이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부 요직 인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인선 작업을 관여한 걸까요?
예, 그 뉴욕 타임스 신문을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인선과 관련해서 이 폭넓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친구나 측근들에게 상당히 이제 전화를 많이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인선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첫 번째로는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수지 와일스, 이 사람은 이제 대선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요. 그 밖에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이번에 정부 효율성 부의 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머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인선에까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정권 인수팀의 공동위원장인 하워드 로트닉 씨, 그리고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데요. 밀러 전 보좌관은 이번에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모든 인사들보다도 더 크게 가장 비공식적으로 인선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인물이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인데요. 이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후보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을 아버지에게 적극 추천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2기 행정부 조각 작업에서 그야말로 게이트키퍼, 인재를 검증하고 거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트럼프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을 견제하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 인사들이 안 보인다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봐야겠죠?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른들의 축이 없어졌다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 집권 2기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오히려 그 집권 1기에는 특징적인 게 과거에 경험 많은 군 장성, 또 아까 말씀하신 어른들의 축, 이렇게 경험 많은 관료들이 많이 등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권 1기 때는 그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있었고요. 또 군 장성 출신인 허버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활약을 하는 등 전직 그 장성 출신들이 많이 활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발탁해 보면은 그 전직 국가 장성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도 이제 국무장관으로 활약을 했었고, 또 하나 그 니키 헤일리도 그 유엔 대사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트럼프는 직접 본인 입장을 밝혀서 폼페오도 발탁을 하지 않고, 또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헤일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트럼프가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닌 군산복합체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발탁을 안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어떤 정책을 하면은 경험 많은 그 그야말로 어른들의 축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견제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들을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하나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내년 1월 20일 출발하게 되는데, 대외정책 분야에서 트럼프의 이 같은 충동적인 정책, 또 즉흥적인 정책 이런 것을 추진할 경우에 이를 말릴, 견제할 장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언론과 일반 미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까지 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젊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법무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관련 사안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인선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 그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조차도 놀라움을 표명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권 이양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이 있었습니다. 13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회동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냥 온화한, 화목한 그런 분위기라고 뭐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에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직에 사퇴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둘 사람은 일종의 정적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상당히 서로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TV로 보여지는 그것, 이 같은 온화한 분위기가 진짜 감정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만난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이것이 오랜 전통이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만나서 서로 한번 얘기를 하고 차를 나누고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통을 지키는 차원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그런 것을 이제 미국민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알려진 것이 있죠. 그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첫 공개 연설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의 취임 직후에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중동 분쟁 사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간의 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대응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 분쟁보다는 순위가 조금 밀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가 취임하면은 24시간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공언해 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선인이 지명한 그동안 고위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입장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국무장관 지명자, 국방장관 지명자,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임명자들 이런 한결같이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중동 사태를 끝낼 것인지에 대한 주목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선순위에서는 이것보다 좀 밀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주요 외교안보 그 강요 지명자들 모두가 중국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핵심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시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고 27번이나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선거 유세에서 10여 차례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 다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일순위 우선 목표로 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북미 정상회담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당장 그 대외 정책에서 처리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문제 이런 것을 처리할 거고요. 북한 문제는 좀 우선순위가 좀 낮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주력해야 될 문제는 그 러시아 파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정상회담이 뭐 싫지는 않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다그 나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회담이 당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시 그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그 비핵화 뜻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막판에 그 정상회담을 틀어버리는 바람에 실패라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국내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흔들린 그런 굉장히 그 나쁜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그 힘들고 아마 그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정상회담 얘기가 좀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대해 100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예, 사실 트럼프 당선인의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사실 실제로 100억 달러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타결이 된다고 해도 100억 달러를 요구함으로써 현재 그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액수보다는 훨씬 큰 그런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에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아니면 감축을 구실로 말하자면 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국에 상당한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 기여를 요구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국 정상회의를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성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고별 회의, 고별 미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 안에 물러나게 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을 트럼프 당선인이 현이 바이든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대외 정책 또그 인도태평양 그 지역에서의 말하자면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국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그세 정상이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1년에 최소한 한 차례는 갖기로 한 것이었고 그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갖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3국 정상회의 자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3국 정상회의는 사실 내용 면에서는 큰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이렇게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얘기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는 것은 중국에게 대해서 환기 이런 것은 중요하다 우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의 그 중국 입장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볼 적에 이 같은 것이 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찡겨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러시아와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그 무제한적인 협력을 약속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어떤 압박을 받고 있냐면 만일 그 러시아를 그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도울 경우에 제재를 가겠다 이런 압박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작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그 북한의 이제 그 러시아 파병인데요. 파병에 대해서는 중국은 상당히 그 신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그 대외무역 이런 것은 90% 이상 중국에 그 의존을 하고 있는데 중국 북한이 그 이를 어기고 러시아에 지금 상당히 밀착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을 좋게 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상당한 압박을 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 제기하는 것 자체는 그 바람직하지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미국이 또는 한국이 바라는 대로 건설적인 역할,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미한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는데, 이런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까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가 계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두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미일 세 나라의 그 긴밀한 협력 관계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동의 견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이었는데요. 이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두 번째 북한에 대한 공조와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르게 접근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압박과 제재 중심의 대북 정책에서 대화 쪽으로 전환을 하면 이와 관련한 3국 공조는 아무래도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완전히 그야말로 없었던 것으로 되진 않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은 이것을 한국이나 일본 등과 공조해 가면서 중국에 강경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가령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3국 정상회의를 갖는다는 등의 이런 지금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는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요직 인선에 관한 소식, 페루에서 미한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린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해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화제의 여성 관련 소식을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4비운동, 2024 대선과 여성, 또 여행 트렌드입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4B, 4B, movement인데요. 일단 용어부터 알고 가죠.
네.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네. 이 다수의 미국 언론 매체가 미국 여성들 사이에 이 4B, 4B 운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4B, 4B라는 말은요. 여성이 남성과 이 네 가지를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일상과 삶에서 남성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용어를 살펴보면요. 부정을 의미하는 한자어 안일비를 썼습니다.
네.
소리가 같은 영어의 B를 따서 4B, 4B로 쓰는데요. 이 운동의 행동 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원칙을 나타내는 네 가지 사항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네, 그럼 남성하고 뭘 안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네 가지가 뭘까요?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입니다.
아이고.
남성과 연애도 안 하고 연애 안 하면 성관계 할 일도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남성과 결혼할 일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아기도 안 낳겠네요.
그렇죠. 출산할 일도 없는 겁니다.
네.
한국의 일부 여성들이 가담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네.
뭐 사무라고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의 없을 무를 사용해서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자는 어떤 여성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세계에서 또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한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네네.
그런데 이 운동은 뭐 출산에 대한 것만 아니라 남성을 아예 빼놓고 살겠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2017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미투 운동을 또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영화 제작자였던 하비 와인스타인 씨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여자 배우들을 성희롱하고 성폭행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 둘씩 온라인에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전 세계를 확산 된 사회 운동이었습니다.
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되던 영화 제작자는 재판받고 수감 중이고요.
네.
이 밖에도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유사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남성을 가해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이 4B, 4B라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운동은 주로 20대에서 30대 여성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일부 매체 조사를 보면 20대 여성 3명 중에 2명이 4B 운동을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미투 운동이나 4B 운동이나 모두 일단 뭐 여성의 권리에 관한 것이긴 한데요.
네, 네. 그 미투 운동이 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고발과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면서 많은 여성들한테 힘을 줬다면 이 4B 운동 찬성론자들은 여성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와 관계에서 벗어나 그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투 운동을 통해서 드러난 여성들의 경험과 그 불평등은 4B 운동과 같은 여성주의 운동이 더 주목받고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언론이 이 운동을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한 이유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가 있다고요?
네네. 그 CBS 뉴스 출구 조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세 이하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 강력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미국 여성들 사이에 한국의 이 4B 운동을 도입해야 한다는 물결이 일고 있다는 건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지난 5월에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고요.
네.
이에 트럼프 당시 후보 측이 선거 공판을 대선 후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고 판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아직 형량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보수 성향의 그 연방 대법관을 3명 지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게 되면서
네.
여성 인권 옹호론자들의 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는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미국 버전의 4B 운동을 요구하는 소셜미디어 사용과 검색량이 크게 늘었고요. 이 가운데 우리는 이 남성들이 마지막에 웃게 할 수 없다. 이에 맞서야 한다라는 글이 소셜미디어 X에서 45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4B 운동이 수그러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일부 매체에서는 이 4B 운동이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4B 운동 물결이 미국 내 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시작되는 분위기란 얘기인데요.
네네.
그렇지만 또 젊은 남성이라고 해서 다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것은 아니고요. 네. 모든 여성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운동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미국 언론에서는 우선 그 한국 내 사비 운동의 영향력에 관한 논란을 짚었습니다.
네.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21년에 이런 여성주의 운동은 남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방해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보도했고요.
네.
이 수년간 출산율 감소 문제 직면에 있는 한국에서 이 사비 운동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비 운동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이 운동이 남성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사회적 소통과 협력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극단적 여성주의로 비치면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또 상징적인 의미에 비해서 실제 사회 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사비 운동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미국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어디로 향했을까요? 아, 이번 선거에서 성별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가요?
네, 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그 남녀 성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초기 분석 결과인데요.
네.
자, 우선 여성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했지만 그 폭이 이전 후보들보다는 줄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여성 유권자의 비율이 당시 상대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비율보다 13%포인트 더 높았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상대 후보보다 15%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보다 10%포인트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얻었다는 말이니까요. 이전 후보들보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들의 지지가 덜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도 흥미롭던데요.
예. 역사적으로 미국의 여성 유권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백인 여성은 예외였습니다.
네.
지난 70여 년간 백인 여성들이 민주당 후보를 다수 지지한 경우는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백인 여성 그룹에서 전보다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보다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11%포인트 더 얻었지만
네.
이번에는 그 격차가 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네.
백인 남성 유권자 격차도 조금 줄었는데요. 2020년에는 23%포인트 차이였던 것이 이번에는 20%포인트로 3%포인트 줄었습니다.
네. 백인 유권자들이 여전히 공화당 후보를 많이 지지하지만 이전보다는 격차가 좀 줄었다는 거네요.
네네.
그럼 성별로 보면 어떨까요?
자, 이번 대선에서 특별히 젊은 남성과 여성 유권자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네.
무려 16%포인트의 성별 격차가 나온 건데요.
네.
18살에서 29살 사이 여성 유권자의 58%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고 남성 유권자의 56%는 트럼프의 표를 던진 겁니다.
네.
자,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 트럼프 캠페인이 젊은 남성 유권자들을 주 대상으로 한 전략을 강화한 것이 먹혔다는 분석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직전까지 그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남성 인플루언서 방송에 출연하면서 젊은 남성층을 공략했습니다.
네.
민주당 성향의 인플루언서의 대표적인 예로 코미디언 조 로건 씨가 있는데요.
네네.
대선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네.
조 로건 씨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만 1,8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자, 중남미계 유권자들 이번에 또 관심을 끌었는데 반응은 네네. 어땠을까요?
자, 해리스 부통령은 중남미계 여성과 남성들 사이에 크게 패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특히 중남미계 남성들이 강하게 우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는 중남미계 남성 유권자 사이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사이의 격차가 31%포인트에 달했는데요.
네.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때는 그 수치가 23%포인트 차로 줄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이 그룹에서 10%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네, 그럼 중남미계 여성 유권자들은 어땠나요?
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격차가 24%포인트였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중남미계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기는 했지만요. 2016년 대선 당시 클린턴 후보가 기록한 44%포인트 차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네, 자 흑인 여성 어떨까요? 백인 여성이 공화당 성향이 강하다고 하면은 미국의 흑인 여성은 또 민주당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흑인 여성들 여전히 민주당의 아주 강력한 지지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대부분 흑인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과의 득표율 격차가 85%포인트에 이르렀는데요. 성별이나 다른 어느 인종 집단과 비교했을 때보다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마지막 뉴스 키워드는 여행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추세라는 뜻인데요. 도성민 기자는 혼자 떠나는 여행 또 누구랑 같이 가는 여행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혼자 가는 여행을 하고 싶은데 혼자 갔던 건 아마 사회 초년생 때나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엔 항상 누구랑 같이 갔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혼자 가면 그렇지만 뭐 신경을 쓰고 챙겨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더 편하죠.
그렇죠.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 아 이건 애들이랑 아니면 아 이거는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꼭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요. 바로 네. 말씀하신 대로 홀로 떠나는 여행에 관한 그 트렌드 추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경제 전문지 포브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 매체에 최근에 여성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탐험하고 있다는 자료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실렸습니다.
네.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여성이 혼자 여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트렌드의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소셜미디어가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일상화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연결성, 그러니까 인터넷과 교통이 더 편리해져서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고 쉽게 여행할 수 있게 된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네.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기 가봐야지.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됐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혼자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요.
네.
그러면서 여성 여행자들이 크게 늘면서 유럽 최대의 호스텔 체인은 여성 전용 숙소를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솔로 여행자, 특히 혼자 여행하는 여성 수가 크게 늘었고요.
네.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베네치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안전하고 사교적인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주요 추세는 뭘까요?
모험 여행입니다.
오.
모험 여행 무역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이 이제 모험 여행 회사 예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특히 1000명을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조사가 있었는데요. 50살 이상의 여성들 사이에서도 모험 여행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남극 항해 여행도 그 인기 순위에 있습니다.
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내륙안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계류에서 송어 낚시를 즐기는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도 뭐 좋겠지만 여자들끼리 이렇게 삼삼오 모여서 어울리는 여행도 재밌지 않을까요?
더 재밌겠는데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자 친구들 혹은 여행지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여자 여행객과 어울리는 단체 여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을 단풍이 낙엽이 돼서 뚜두둑 떨어지고 있던데요. 더 늦기 전에 가을 단풍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번 주 여행시는 이달의 여성 뉴스로 채워드렸습니다. 조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에서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분열문을 즐겨 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흔히 사용하는 it 분열문, it, it으로 시작하는 it 분열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oday, I want to begin by asking you to examine two sentences and compare their meanings.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개의 문장을 검토하고 그 뜻을 비교해달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Are the meanings the same or different?
두 문장의 뜻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문장 들어보시죠.
Sammy ate the pizza.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어떻게 생각하세요?
The answer is this. The first sentence, Sammy ate the pizza, is just a simple statement of fact.
대답은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 세미가 피자를 먹었습니다는 그냥 사실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ut in the second,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The speaker is emphasizing that Sammy did the action, not some other person.
하지만 두 번째 문장, 피자를 먹은 사람은 세미였습니다. 여기서는 화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미가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t is an example of a cleft sentence.
이게 분열문의 예입니다. 분열문, cleft sentence. 분열문은 문장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인 문장을 두 부분으로 쪼개서 만든 문장을 말합니다. 분열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it 분열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In it clefts, like the pizza example, the emphasized information always appears after the verb be.
It 분열문에서는 피자 예문처럼 항상 be 동사 뒤에 강조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문장 구조는 대체로 it 플러스 be 동사 플러스 강조하는 정보 순입니다.
Most it clefts use the past tense of be and begin with the words it was, like in the pizza example, and this next example.
대부분의 it 분열문은 비동사 과거형을 사용하며 피자 예문과 다음 예문처럼 it was로 시작합니다.
It was the girls who won the science prize.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그 소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어떤 다른 그룹이 아니라 그 소녀들이 과학상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차례로 들려드릴 테니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Sammy ate the pizza last night.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It was the pizza that Sammy ate last night. It was last night that Sammy ate the pizza.
Sammy가 어젯밤 피자를 먹었습니다. 피자를 먹은 사람은 Sammy였습니다. 어젯밤 Sammy가 먹은 것은 피자였습니다. Sammy가 피자를 먹은 것은 어젯밤이었습니다.
Sammy ate the pizza last night. It was Sammy who ate the pizza. It was the pizza that Sammy ate last night. It was last night that Sammy ate the pizza.
Listen for cleft sentences the next time you hear English being spoken and ask yourself what information they are emphasizing.
다음에 영어 분열문이 들리면 그들이 강조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 분열문 살펴봤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BOE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E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E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